안식 후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화요일 저녁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화요일 집회가 안 돼가지고 아주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로 그렇게들 바쁘신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자주 하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말씀을 찾아서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대소망 44장, 참된 표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면 대강 그 지역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렇게 대충 그려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되면 좋을 텐데요. 우선 유대 나라는 대강 아시죠? 그 제일 아랫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유대. 그 다음에 중간쯤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북쪽을 갈릴리. 이제 조금 뭐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북쪽이 갈릴리고, 갈릴리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죠? 예,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호수를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호수 혹은 뭐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게네사렛이 있기 때문에 그 호수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호수를 따라서 밑으로 쭉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강입니까? 그 요단강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북서쪽, 갈릴리의 북서쪽은 지중해 해안입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을 성경에서는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니게 지역인데, 그 베니게 지역 안에 그 두로와 시돈 땅이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과에서 그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것이 바로 그 베니게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바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고, 약간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곳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라는 말과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데가볼리가 되는데, 데카는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열,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 혹은 동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마 10개의 도성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데가볼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사마리아고, 동편은 데가볼리고, 데가볼리에서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뭐 어디를 제대로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오늘 배우실 그 참된 표적이라고 하는 과목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게 이제 베니게 지역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동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오셔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상당히 긴 거리를 다 걸어서 다니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전에 한 기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거라사에 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이죠.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데가볼리에 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에서 그런 일이 그 전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고침을 받은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놓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몰려 나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로부터 약간 올라가셔서 그 갈릴리 호수 연변에 아마 자리를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어눌한 자는 말이 뭡니까? 어눌하다는 말이 시원치 않고 제대로 말을 잘 못한 벙어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분명치 않고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 그런 사람을 어눌하다고 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환자를 고치시지 않고 따로 데리고 가서 별도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치신 절차가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손가락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환자의 양쪽 귀에 넣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침을 뱉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기자 상상만 할 뿐입니다. 아마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혀에다 댄 것으로도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이제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바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좀 생각하실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참 고치시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구나. 그냥 한마디로 그입 풀리고 귀 들어라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이 환자를 지금 고치셨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9장에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소경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겨서 흙 반죽을 만든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그 자리에서 뜨게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치유하셨을까? 또, 이병 낫게 하는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꼭 의지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의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의지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뭐 오늘 과목에도 나옵니다만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실 때 뭘 가지고 먹이셨습니까? 어떤 소년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베푸셔서 5,000명에게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적이 한 번 있었고 여기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신 이적은 4,000명을 먹이셨는데 여기서는 또 생선 두 마리와 떡은 일곱 덩어리입니다. 그런 아주 소량입니다. 그냥 5,000명 딱 보고 어디서 그냥 떡 나와라 생선 나와라 해가지고 그냥 쫙 나눠도 되는데 그들이 그들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활용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가 뭐 이리저리 핑계를 대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거 뭐 그 양치던 그 냄새 나는 또 반들반들 다른 지팡이 그거를 그 주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팡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때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보면은 다 시시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죠? 뭐 지팡이,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 또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씻고 그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인간이 소유한 하찮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엄청난 결과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납니다. 교회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무슨 건물이나 또 무슨 그 재산이나 교인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아주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과 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거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거룩한 지적 존재자들은 그러니까 하늘 존재를 말합니다. 저들이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노력할 때에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단으로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시어 그분의 일을 수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가? 그 수많은 인구가 다 죄악에 깊숙이 빠져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노아마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일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정지를 시키고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또 계속해서 보면 이건 9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기 바라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되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알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이 남은 자손에게 주신 그 증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상세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아이코 이것이구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기대를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빠집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감정과 자기 분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빠져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우리 가진 것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큰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자기의 가진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눌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환자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탄식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개인을 인류로 보신 것입니다. 그 한 개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이제 그 한 환자를 통해서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않는 귀. 이 환자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환자는 그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리를 향하여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말을 잘 못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러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항상 진리를 향하여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경향에 맞지 않더라도 진리면 얼마든지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는, 혹은 말로는 안 할지라도 행동으로라도 구주를 시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전철을 가끔 타면은 전철 안에서 성경 보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지만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평상시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도 안 보겠지만 교회 오는 길에 성경을 가방에 담고 오지만 잘 안 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앉아서 성경 펴고서 성경 읽고 있는데 누가 앞에 와서 노인이 서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 됩니다. 혹시 조금 시비가 걸려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딱 교인 아닌 척하고 있다가 세상 사람처럼 다 합니다. 중앙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어디서든지 사람 앞에서 구주를 입으로 시인하든지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든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열린 귀와 항상 구주를 시인하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들 또 영적인 의미를 그 밑에 좀 실어놨으니까 각각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얼마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흘.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갑자기 우연히 그냥 예수님 온다 소문 듣고 따라서 이렇게 쭉 몰려가가지고 3일씩이나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서 사람들이 또 기다릴 텐데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고 훨씬 한가로운 그런 농경사회 혹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기후가 되게 따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곳에 몸을 감고 그냥 옷처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깥에서 잘 때는 이불자리입니다. 이렇게 잘 피면은 또 이렇게 덮고 자면 이불이에요. 그렇게 아마 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또 많은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눈 깜짝할 새 3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갈 때가 예수님도 떠나셔야 되고 그 사람들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대로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3일 가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3일이 아마 그저 오후 늦은 때쯤 모여가지고 밤 하루 지나고 또 그 다음 하루 온종일 지나고 그 다음날 뭐 아침 낮을 그렇게면 사실 뭐 만으로는 이틀도 안 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갈 시간인데 전 여기서 참 예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좀 깨달았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제자들에게 뭘 먹여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제 갈 길인데 집에 가서 각각 먹으면 되죠. 여기서 언제 또 이 수많은 사람을 또 뭘 먹입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혹시 뭐 가진 게 있느냐 또 이렇게 뒤져서 찾아보니까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배고픈 채로 돌아가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너무 딱해가지고 동정하셔서 가는 길에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봐 다 앉히신 다음에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다시 그것을 떼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4천명이 먹었으니까 뭐 거의 10,000명 가까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 먼저 5천명 먹이셨을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 깊이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필요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의 이쪽 남동쪽에서 일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 서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단.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0절에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단이나 달마누다나 사실은 같은 지점인데 표현을 아마 달리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가단이나 혹은 달마누다는 갈릴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그것이 아마도 막달라였을 것이다, 혹은 막달라 근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는 뭐 아시죠? 그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살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고 옛날에 마리아가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에 막달라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거기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있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막달라는 옛날에 그 마리아가 이렇게 아주 방황하고 다닐 때그 살았던 한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을 또 당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먼저 그 베니게 지역에 두로와 시돈에서는 이방 여인의 믿음이 참 얼마나 그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 그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개에게 줄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그 자기 믿음을 표현한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거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대리자들이 예수님께 또 접근해 와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주 나오죠, 성경에.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두 부류가 다 유대의 지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격은 또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지도 계층으로서 끊임없이 그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로마와 싸우게 만들고 로마를 대항하게 만드는 그 충동을 누가 시켰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덜 투쟁적입니다. 주로 이제 부자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적인 이 믿음이나 신앙적 열성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 더 높았고 사두개인들은 그냥 약간 그 신앙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고 약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지도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부자나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과는 로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네들 지위나 자기네들의 부를 유지하려면 계속 로마 정권 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러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공존하는 공존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돈도 좀 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또 로마의 관리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잘 비호해주고 이렇게 잘 돌봐주고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압제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에 막 대항하는 파가 있었고 일본과 친하게 지나는 파를 뭐라고 했습니까? 친일파. 그러니까 이 바리 사두개인들은 친로파예요. 친로파. 로마하고 아주 친분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계층이 서로 아주 앙숙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면 딱 연합이 되는가 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둘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05페이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각기 다른 종류의 악들이, 다른 유형의 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서로 대항합니다. 대적하고. 그런데 공동의 적이 생기면 연합하는 것입니다. 악이 대항하는 공동의 적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이런 오류 저런 오류가 각각 존재하고 있지만 이 오류들이 대항하는 적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전 세계 각기 다른 종교와 종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무슨 신문의 표현을 빌리면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금물살. 아주 신속하게 여러 각기 다른 종교와 종파들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되면 중들이 천주교 성당에 가서 딱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축하하러 갑니다. 초파리 되면 또 개신교 또 천주교에서 와서 축하하고 여기 현수막 초파 크리스마스 때 현수막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불교의 현수막들. 선을 대항하기 위한 악의 동맹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구역별로 반별로 모였다 하면 1차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 하나 되게 하소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교회 안에서의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교파가 종교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위험한 위급한 환경에 처해서 있지만 그것이 아직 내 몸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상황은 매우 다급한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그 대리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것을 한번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기적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대항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네가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했을 때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 하지 그가 하나 해줬다고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 장면까지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돌아서서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떤 기적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참 마음이 답답하고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이런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잘 믿겠습니다. 하다못해 내 꿈속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 꿈이라도 한번 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잠시 감각에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이적 표적은 무엇인가? 시대소망 406페이지에 보면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증하는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도 주어졌다.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모양과 음성 등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이미 봤습니다. 그가 분명히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듣고 봤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무슨 표적이면 족하다는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어디 계시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보진 않으셨지만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해서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완고한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좀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된 분들은 순수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제가 요즘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참 그 순수함이 있어요. 진리를 발견한 기쁨도 있고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요. 오래된 분들은 또 다른 맛은 또 있습니다. 또 오래된 맛이 또 있긴 있는데 순수함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순수한 새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신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 이적이 아니고 성령의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그 이진숙 씨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림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다 지금 일산에 나가시는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을 불교의 그 지식인, 불교의 지식인들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수준이 낮고 한심한 사람으로 본대요. 어떻게 저렇게 약하고 못나가지고 어떤 다른 존재의 자기를 의지하고 사느냐. 아주 무시한답니다. 그 지식인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본대요. 자기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던 것을 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긴 그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아주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죽어가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아직도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큰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대부분이 외식이요 기만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기록된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참 좋은 교훈인지 몇 규절을 그냥 따다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이것이 이기주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그 작용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누룩에 비유해서 그 누룩을 가장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 말씀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가 다 이기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적어도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그런 외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 안식일에. 근데 사람이 그 완전히 자기 주의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딱 채색이 되어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는 말을 하니까 금방 대받아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거기 새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예, 새 안식일인데 자기는 그걸 새 안식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은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 너무 자기 고집과 이기심에 이렇게 찌들어 버리면요, 그 장님이 돼 버려요. 장님이 분별을 못 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누룩을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하다못해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누가 더 잘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수고했다 소리 한마디 안 하냐, 섭섭하다, 그 사람 이상하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룩이에요. 항상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사이에도 그러한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변형시켜서 쉽게 고쳐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이기심의 결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늘 문 앞에까지 가서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보면 기록된 말씀, 아주 확실하게 증명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그분의 사정도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침례받은 그 신희자 씨, 그 남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침례를 받으려다가 일단 뒤로 밀어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는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대학생입니다.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으로 고르겠습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안식일을 지키는 직업을 갖지 못하면 당장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확보한 다음에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심정을 아주 본인이 되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00% 이해가 갑니다. 100%. 그게 얼마나 딱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면, 일단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보다 다 성숙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얼마나 자주 많이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고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